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에 읽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이걸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가져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관, 한대, 실관, 열설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바위에 있는 향유와 흥나라 향유와 만든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형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날 나누하여 짓되
그렇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기 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님이신 은혜와 위로와 또 긍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25장 출애굽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고 제 7일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을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의 구름 속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거기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걸 보게 될 때 오늘 25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지시의 내용들이 그 25장부터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율법에 세세한 규정을 준 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주셨듯이 이제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내용을 주시는데 그 성막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일러주고 그렇게 지으라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규기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짓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짓는 것, 또 성막이 왜 중요하나? 출애굽기 이제 남은 기록 24장까지 언약식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는 것이 25장부터 이제 그 받은 내용이 들려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남은 기록이 거의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그 지시대로 이제 다 모세가 완료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머지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개 보니까 4개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는 성소다. 성소다. Holy place. 거룩한 장소고 Sanctuary.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장소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기 임재해 계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건설의 그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2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성막,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한 장소가 이 만남의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들어가는 왕궁이고 그 하나님의 왕궁에 출입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겠다는 것이 이 성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 원래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원래는 뭐 때문에 잃어버렸다고요? 죄가 들어와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만나시겠다고 고정적으로 약속한 특별한 장소가 없었어요. 드문드문 하나님은 산에서 부르시고 들에서 부르시고 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만나겠다는 것이 이 성막이 처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원형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신학적 원형은 인간 타락한 이후에 인간 역사 그 전에 원형이 뭐냐?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천하를 창조하신 온 세계에 가르치는 것이고 그 중에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에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특별 경작지 직접 관할하는 장소고 아담을 통치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의 대리인으로서 거기 아담만 놓으셨던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어떡하죠? 인생을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의 첫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타락하기 전에 피조세계의 지성소고 성소고 성전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에덴 동산의 네 개의 강이 발원해서 온 땅을 적셨다. 내 근원이 되었다. 창세기에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 보좌 위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이 뭐냐? 에덴 동산과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 지성소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이 하나님이 일정하게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 주시겠다는 그 장소가 미팅 플레이스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의미가 25장 22절에 내가 너와 만나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해 주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었습니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누렸던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이 이제 말로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오셔서 내가 임마누엘 거주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들 중에 거하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막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차차 하나하나 풀 때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셨고 그 방편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막이 중요한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기간 머물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위한 현주소로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지성소 언약궤를 두고 지성을 통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기록이 이제 25장부터 38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1장은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 뭐 장, 고, 규 말해서 사이즈를 주고 또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걸 다 그 규례를 알려주고 있고 이동용 이 성막 제도는 물론 가나안 정착 후에는 이것이 정주, 딱 붙박이처럼 성전을 만드는 그런 전신이 되죠. 이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가 됩니다. 그래서 25장 성막 건축에 앞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성막에 쓰인 물질이 우선적으로 이제 선민이 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선물로 충당되어야 된다 얘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이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1절 9절 말씀 갖고 다시 한번 살필 겁니다. 이 성막제도가 인간의 고한, 그래 만들어라 해놓고 우리 생각에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걸 볼 때 전자가 신앙생활 그 동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할때 하나님이 섬길 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시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섬기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기부에 대한 계시가 이제 순서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성막 제도의 계시 첫 부분에 우선 지성소와 성소 안에 배치된 기구들 거기에 이제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밖에 나와 있고 또 등이 있고 그죠 향단이 있고 이런 규례들이 드러나는데 이런 규례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나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 성막의 개념들을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보게 됩니다. 누굴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강조되지만 예수님을 빼놓고서 성막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오늘 에피타이저로 성막이 뭐냐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 보려고 하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 25장 이제 말씀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성막이란 본래 단어가 미식한 근데 거처한다 뜻이에요. 미식한 거처한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러므로 성막이 무엇을 상징하고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막이 누구를 상징하냐 일러줬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빌립한테 한 얘기입니다. 빌립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일러주죠. 묻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인의 인생 중에서 그 모습, 죄된 모습 갖고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도 가죽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노아나 아브라함도 야곱도 돌제단에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의 그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일러주고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구세주로 모신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막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왜 굳이 그때 당시에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왜 그 성막을 지금 오늘도 알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휘장도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제사장도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재물도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제단도 예수님 말하고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막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 계시해 주고 구약이 예수님에 제시해 주듯이 또 성경 자체도 요한복음 3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었듯이 성경 전체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이 다 누구 얘기라는 얘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성막은 당연히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 구약에 가려진 그런 수건을 벗고 예수를 보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아직도 가려진 수건을 갖고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 것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막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반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귀한 성령께서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을 주라 시인하지 않고는 영접할 수 없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느 곳에 계시지만 예수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거기서 만나시고 거기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성령이 충만한 곳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앞서가시며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함 받는 것이 예수의 드러나는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으로의 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앞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듯이 구약 성들이 성막 생활을 잘 감당할 때 신앙의 올바른 삶으로 잘 진행해내고 감당했듯이 우리도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 삶 속에서 바른 삶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막은 예수님을 중심한 신앙생활 전체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성막에 대해서 이제 일러주면서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성막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뭘 배우냐? 구원론에 대해서 살필 수 있고 번제단에서 죄와 또 보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등대에서 사명론을 배우고 떡상에서 말씀과 축복론에 대해 배우고 분향단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법궤에서 부활과 천국과 또 계시와 또 삼위일체 각종 기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전체요 성경 전체를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성막 공부는 우리를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 성막만큼 모든 진리를 함축시켜서 성경 전체와 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도 드물게 나타납니다. 자, 성막은 다섯 번째로 예수의 복음에 대한 가장 좋은 모형이 된다. 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성경에는 모형론이 많이 나타나죠. 아담은 이제 새로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첫째 아담이 있는 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또 홍해 사건은 고린도 10장의 침례와 중생의 모형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죠. 이것은 역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모형이죠. 나음의 붉은 줄도 예수님의 구원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도피성, 죄인의 도피처가 되시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표상 혹은 예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성막은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가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런 양,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성막 안에서도 이 제사함도 예수님이고 성막 자체도 예수님이 된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성막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성막을 보이는 그래서 성막이 보여지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는 성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보여지는 설교, 보여지는 복음과 같이 성막 역시도 예수님의 보여지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온전히 그렇게 확신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 특히 성막문은 구원론에 대해서 가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막문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한 구세주로 내가 믿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점검을 보겠는데 성막을 통해서 나는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한번 진단하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문은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론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자,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뜰 문을 위해서는 뜰 문, 성막문이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갈개 꽃 배실로 수놓은 짠 이것을 20규빅 장이 있게 할지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했을 때 그 예물 중에 그 예물이 뭐가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4절 말씀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갈개 꽃 배실 이걸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요? 성막문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성막문이에요. 성막에 이제 들어가면 문이 있고 뜰이 있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둔봉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게 되죠.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과 정면에 그리고 왼쪽에 그 촛대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그죠? 그리고 휘장 뒤에 법궤가 지성소에 법궤가 있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는 게 문이라는 말이에요. 문. 근데 문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수조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인데 청색은 선지자 되신 예수고 자색은 왕 되신 예수고 홍색은 제사장 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지의 보여주고 있죠. 갈라게 꽃 배실의 인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죠. 또 주님은 에고에미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문. 다른 걸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기 때문에 이 성막 문에서도 그 문을 통과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영접했는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가야 구원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디테일한 것은 문을 할 때도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영적 진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을 통해서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를 살피게 되고 번제단은 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27장 1절에 2절을 말씀하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싸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문을 통과한 죄인은 노재단 위에 번제물에게 올려놓게 되죠. 이 성막의 뜰 노재단은 뭘 말하냐면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림받는 주님의 모습.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갈보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단번에 뭐죠?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 십자가의 의미와 도를 모르는 인생들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르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죄의 사함 받는 그 의미를 깨닫고 또 그것을 진단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둔벙을 만나죠. 문에 들어가면 번제단 만나고 이제 중앙에 물둔벙을 지나야 됩니다. 물둔벙은 거기 출애굽기 30장 17절에 1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세요. 너는 물둔벙을 노드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드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이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 이 물둔벙은 번제단과 성소의 이제 사이에 제사장들이 성소를 출입할 때 반드시 이곳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성소로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도 우리가 죄 씻음 받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성이나 또 세상의 악함이나 사단의 미혹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성막문을 통과한 성도가 또 죄를 짓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와는 다른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물둔벙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성막들에서 묻은 먼지를 씻는 성결운동이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말하죠. 어떻게 스승이 우리를 씻깁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씻겨주세요. 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한 것은 다는 아니지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물둔벙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금 촛대가 있죠. 촛대 등대죠. 자, 이것은 25장 31절 말씀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등잔 일곱을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말합니다. 내가 과연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성막의 그 부분들의 파트를 통해서 살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빛 가운데에 거합니다. 그 안에는 빛이 밝히기 전에는 다 휘장을 쳐놔서 천막 안에 빛이 가로막혀서 어두워.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빛 때문에 항상 빛 가운데 생활합니다. 그 빛은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아니라 성소 내에서 밝혀진 빛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빛 가운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 말씀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없으나 참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이 등대의 사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잔 금초대를 보면서 내가 과연 빛 가운데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 또한 진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은 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0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합니다. 이제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진설된 떡을 먹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떡이 곧 제사장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하고 그 율법으로 주야에 묵상한다. 베레아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을 때 이 진설병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한 영적인 성장 잘하고 있는가에 그런 진단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엠마오 가는 두 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줍니다. 그때 그들이 잘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집에 와서 예수님 축복해 줄 때 그때 그 눈이 띄어졌어요. 아, 그분이 주님이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이 말씀, 진설병을 통해서 뭘 통해요? 말씀을 일러주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향당은,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고 있죠. 기도. 출애굽기 30장 1절과 7, 8절 말씀 보면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말합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 언약궤 바로 앞에 있고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움으로 성소에서 향기가 충만하죠. 이것은 오늘날 신약교회 뭘 가르치냐?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성소 안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있듯이 교회에는 기도의 향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돈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고 사람의 인력도 아니고 뭐가 해야 된다는 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적인 기름이고 교회는 기도에 힘입어서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일이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런 편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뭘 갖고 그만큼 책임의식 갖고 내가 내 교회에 향을 피우는 그 일들이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역시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하지 않고 내가 늘 기도하겠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에서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또 쉬지 말라 기도하라고 대사로서 말하고 있고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샘플을 일러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한다고요? 내가 영적 진단을 하되 기도 생활을 잘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휘장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뭘 만나죠? 언약궤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는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합니다. 자, 읽을 말씀은 거기 출애굽기 25장 11, 12절, 21절부터 22절 말씀인데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지지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엄한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예복을 입고 정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만납니다. 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의 제사를 이루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럴 때 우리는 아직도 성막들에서 소송이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과 또한 이러한 내 죄사함의 확신과 내 거룩함 그러고 나가서 내 영적인 성장과 성숙, 빛으로의 사명들, 또한 기도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확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성막을 배우면서, 또 성막을 경험하면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또 나누면서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을 또 시온세의 보좌에서 되찾고 또 우리를 진단하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또 만나시는 그 장소에 대한 은혜가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잘 못해서 또 내지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잘 깨닫고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늘 힘주시는 그 은혜를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성막 등에 잘 깨우치고 깨달아서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데이 스쿨에 말씀했죠. 내가 이 백성을 날 위해 지었나니 내게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라 라는 말씀은 거기 12절 말씀과 연동돼서 뭘 감당한다? 증인의 삶들을 감당해내는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것을 통해서는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성경 전체의 삶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더 믿고 더 알고 더 확신 가운데 그렇게 신앙하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